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을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증언하고 베푸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제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 시야에 맨 먼저 들어오는 하나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평범해 보이지 않는 다소 특별해 보이는 장례 행렬입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무리 중에 유족으로는 오직 한 명입니다. 그 유일한 그 유족은 꽃다운 젊은 아들을 그 죽음 앞에 비동해하며 그 유해를 묻기 위해 힘겨워하는 모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불행의 총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 증언은 바로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나 아들을 향한 이 모성애는 다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의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는 굉장히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는 이제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그날을 맞이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한숨을 푹푹 쉬고 남편이 당신 왜 그래? 아들이 이제 군대 가게 됐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아이 뭘 그런 것 갖고 걱정해. 나도 3년 동안 군대 생활 잘했어. 당신도 군대 생활 잘했어? 아 그럼 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좋은 경험을 하고 아주 좋은 곳이 군대야. 걱정하지 마. 그래 여보. 그러면 아들 대신 당신이 군대 가면 안 돼? 이게 우리나라 어머님의 그 아들을 향한 그런 그 뜨거운 모성애입니다. 자, 지금 이 아들을 죽음 앞에 둔 그 어머니의 마음. 이 아들의 존재는 그 어머니에게서 어떠한 존재였을까? 세상에서 유일한 피붙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가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요, 기쁨이요, 의미요, 자랑이요, 감사거리, 독자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은 어머니의 이 세상에서의 소망과 삶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어졌고 파괴되어졌고 일그러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종종 참석을 하실 겁니다. 슬프지 않은 장례식은 없습니다. 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깊이에는 다소 높낮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환과 그 연수를 다하여 죽음을 맞이한 장례와 인생의 꽃을 다 못 피우고 젊디젊은 연수의 생을 마감한 장래, 그 바라보는 시각은요 굉장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슬픔과 깊이와 넓이는, 그 젊은이의 죽음은 더더욱 아파야 하고 깊은 상실감과 비통함을 더욱 느끼는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독자의 죽음 앞에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비통하여 그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의 상징적 표현을 예레미야 6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찾아가 보시죠. 예레미야 6장 22절부터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 1061면입니다.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극악 무도한 범죄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한 심판 경고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북방에서 한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유다가 겪게 될 고통의 중함을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26절.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누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뭐라고 나와요?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인생 여정에 가장 비통한 그러한 상징의 표현을 독자를 이름같이 통곡할지어다, 이 표현이 등장해요. 지금 나인성 과부의 슬픔의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이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친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심정, 그 감정,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에게 다가가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소유하신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다우신 권위를 드러내시는 감정과 명령이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권위 있는 요청으로 울지 마라. 인간적인 인성을 소유하신 주님이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감정을 가지셨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은, 이 어머니를 보았을 때에 이제 주님 자신도 장차 몇 달 후에 겪게 될 죽음의 그날을 인하여 그의 어머니 가슴에 칼을 찌르듯 아프게 할 그 모습을 내다보시고 계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도 그 고통의 십자가 옆에 서서 슬퍼하며 통회하며 그 돌무덤으로 당신 아들의 시신을 따라가며 애곡할 모습을 주님이 떠올렸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지만, 마리아 모친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그 죽음 앞에 통곡할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심정, 그 감정이 이 여인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울지 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권위적인 말씀이에요. 그저 위로의 차원에서 이제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야지 않겠느냐, 위로하고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위로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권위 있는 요청이에요. 주님의 신적 권위가, 그 요청이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을 내가 제거해 주겠노라. 그 약속이 바로 신적 개입으로 등장하는데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섰다고 합니다. 지금 과부인 이 여인, 사랑하는 독자인 아들을 한 줌의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애통하는 이 여인은 과연 주님을 믿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을 알았을까요? 주님을 알았을까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주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당장 주님과 그의 일행 앞에 자신의 죽음의 아들을 내어놓았을 겁니다.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가 주님을 믿고 알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방인의 그 로마에 관원되는 백부장이 그는 주님을 안 자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가 주님을 믿고 아는 관계로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을 앓고 죽게 되어지자 하인을 주님 앞에 보내서 내 종을 살려주십시오. 요청한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과부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아니했고 찾아 나서지도 아니하였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관을 메고 나오는 무리들 역시도 주님을 몰랐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장면은 이들 무리들로 하여금 저항당했을 법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왜 우리 이 관에 손을 대며 우리 일행에 왜 그 길을 멈추게 하는가. 당시 장례 행렬을 가로막는 것은 유대 율법과 관습의 심각한 도전과 범법 행위입니다. 막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민수기 19장 21절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관에 혹은 시체 위에 손을 얹을 때 부정함을 상징을 했어요. 모세 율법에도 절대로 시체나 관에 손을 대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에 손을 대게 되면 사람이 하루가 부정하게 되고 시체에 손을 얹게 되면 일주일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일회 동안 부정하리니. 자, 이 사실은요 사사인 삼손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성경에 태어날 때부터 아주 소상하게 출생 기록을 기록한 성경에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가 이제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세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다. 하나님께 성결되어진 자다. 거룩한 자다라는 의미가 나시린의 뜻이에요. 그런데 삼손인 나시린이 바로 나시린이 해야 할 금지조항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머리에 절대로 삭도를 대지 마라. 또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취하거나 마시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라든지 또 부정한 것, 어떤 경우라도 취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마라. 이 모든 조항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결한 자의 표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의 명령을 받는 성결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증언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한 상징이에요. 생명의 주요,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그러므로 이 모세율법에는요, 시체를 결코 만져서는 안 된다.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관의 손을 대시는 거예요. 관의 손을 대셔요. 모세율법에 저촉된 건 아닌가. 이거 주님이 부정한 것이 아닌가. 부정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관의 손을 댄 것은 무엇을 증언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참 생명의 근원이시오,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사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결국 사망을 파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 행위가 관의 손을 대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모든 권세가 감히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튼튼한 보장, 즉 예수의 보호와 지키심과 완전한 통제가 죽음 앞에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한 그 사람의 전 생명의 문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영원히 떠나고 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장악하시고 그의 장중에 섭리하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주님은 관의 손을 대시는 겁니다.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오라. 그는 살아나왔어. 또한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말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왜냐하면 이제 울지 마라 하신 말씀에 약속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채워주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나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신적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창출해내고 생명을 주관하는 나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 위,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마라. 주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뻤더라.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내가 친히 거두어 주겠노라. 울지 마라. 여러분, 나인성 과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과부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아니하였고 먼저 찾아 나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최고의 관심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죄로 인하여 더 이상의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지혜와 능력도 없었던 그러한 벌거벗은 저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시키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노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힘겹고 버거운 삶의 현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여정들을 체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죄의 결과여 파편이여 가장 두려운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풀기 어려운 난제들 먼저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 앞에서 토해내는 한숨과 괴로움과 그 아픔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하시고 그날을 허락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야. 바로 이 청년을 살려내신 후에 주님이 그에게 어떤 명령을 주세요? 명령은 없지요. 너 이제 내가 살려놓았으니까 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런 명령은 없어요. 여기 16절에 보실까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어머니에게 주신 것.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넌 어머니에게 가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 사실은 이 청년이 첫 번째 책임이 뭘까요?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이 세상 살이 속에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필요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아내 그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는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좌절과 낭망과 비통함과 참담함의 그림의 그 주인공이 바로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에게만 주시는 기쁨과 특별한 선물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됨의 증명이 바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기진맥진하여서 이제 그 엘리후의 그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어서 바란 광야 로뎀나말에서 하나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쩌면 항명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머리를 만지시면서 쓰다듬으시면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천명을 하시지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침 삼킬 틈 없이 우리의 신원을 보호하고 감찰하시되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의 차원에서 감찰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날마다 인도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매 순간 토해내는 한숨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흐르는 눈물이 있고 느끼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울지 마라. 우리 입에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만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편 30편 11절에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가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완전히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때 바로 16절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바로 이 사건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 이 자리에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자행하고 변하고 변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 할지라도 야고보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언제나 늘 불꽃 같은 시선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히 고통스럽고 눈물과 좌절과 한숨과 비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이렇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형편과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래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생활하는 복된 주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